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들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본문들을 몇 곳을 함께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6장 6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했고 또 아랑곳하지도 않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거나 함께 동참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26장을 보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전개가 되었는지 특별히 십자가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준비가 되었는지 내용을 기록합니다. 십자가 고난에 대한 복음서 기록을 보면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가 나오고 두 번째는 제자들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혹은 믿음으로 혹은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읽은 6절부터 16절 안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을 하고 또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 마지막에는 가룟유다가 나오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대조적인 양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자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 내용 6절부터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시몬의 집에 가신 것도 참 독특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왕이면 십자가 고난을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좀 그리고 즐겁게 혹은 아니면 좀 더 넉넉하게 이것저것을 누리고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가셨으니까 좋은 곳에 가신 것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면 표현이 지금 시몬은 옛날에 나병 환자지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니거든요. 나병을 갖고 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뭐 고침받은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나병 환자 시몬 그냥 이렇게 얼핏 보면 지금 나병 환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험악한 곳에, 낮고 천한 곳에 별로 유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한 여자분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한두 가지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름도 나오지 않고 또 나이도 나오지 않고 직업도 나오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여자분이 등장을 한 거죠. 이분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행동을 하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오늘날에는 향수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조금만 쏟아서 쓰고 다시 닫고 하지만 예전에 모아져 있던 여기 나오는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쏟아 부어야 되는 혹은 옥합을 깨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향유를 부어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남김없이 다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만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드려야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이와 같이 계속 예수님께 드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제 반응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합니다.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하는 건 굉장히 번지르르하게 말하죠. 그걸 왜 여기다가 그거 한 번만 쓰면 다 끝나버리는 걸 차라리 차라리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사치스럽게 비싼 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그걸 갖다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나눠주면 훨씬 의미 있게 유익하게 썼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제자들이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제자들이 했던 모습은 참 얄궂은 모습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게 주는 것 없이 굉장히 미운 그런 모습이에요. 입만 살아서 입만 그냥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죠. 제자들의 모습은 일단 겉모습만 놓고 봐도 여자분과 대조가 됩니다. 한 여자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갖고 온 귀한 것을 드리는 행동을 하는데 제자들은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했던 것과 제자들의 행동은 매우 다르죠. 뿐만 아니라 앞부분에 나왔던 제자들 자신의 행동과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도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단 한 가지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지금 여자가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행동을 하니까 막 분해가지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부탁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찍소리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지금 어찌 보면 자기들이 소리를 질러도 뭐라고 대꾸할 수 없는 힘없는 여자분이 등장해서 뭔가 행동을 하니까 그 앞에서는 막 언성을 높이는 참 이게 사람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자분이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뭐 본문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여자분은 십자가를 알고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몰랐는데 이 여자분만 유독 십자가 고난을 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지만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주님께 지금이 아니면 뭔가를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벼르고 벼르다가 지금 뭔가를 주님께 드리는 사실 의미를 다 알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또 여자분이 와서 제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무화라도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분이 십자가 이 향유를 드린 것은 십자가와 관련해 생각해보면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게 십자가 고난에 어떤 과정과 상관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뒷부분에 가서 설명하시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시체가 되면 그 위에다가 향품을 뭐 뿌리든 바르든 하거나 아니면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에 조금 편하게 가시라고 뭐 다른 거를 마련해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향품을 드리고 향유를 쏟아 부어드리고 있는 건 십자가랑은 어떤 직접적인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십자가와 관련해서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것과 직접 상관된 무언가를 행동한 것도 아니에요. 잘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무언가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자, 이런 장면에 대해서 여자가 행동을 하고 제자들이 분개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의 첫 말씀은 제자들을 꾸지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자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시죠. 10절에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자는 좋은 일을 했고 제자들에게는 여자를 괴롭게 하는 이것도 주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기도 하죠. 좋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왜 여자의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 왜 이 제자들의 행동이 악한 행동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가난한 자를 도울 때가 아니야.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여자를 향해서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평가를 쭉 해주신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 반응 없는 믿음 갖고 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심지어 나중에 가서도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꾸지람하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신 거죠. 이건 정말 옳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지람하신 뒤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의미를 모르겠지만 나중에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이 여자가 나를 위해 했던 일들을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반복해서 선포하고 설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에게는 굉장히 귀한 위로가 되고 상급이 되겠죠. 동시에 이 말씀에 현실적으로만 보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두고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인전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이 장면을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할까요? 여자분이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했을까요? 그때 우리가 머저리 쪼다 같았습니다. 막 이렇겠죠. 우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빈손으로 보내드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지러 가자고 할 때도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안 해드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너희가 무엇을 죄를 지은 것인지 반복해서 두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베드로였으면, 아마 요한이었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설교할 때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니까, 개돼지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아,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드렸는데 여자분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해보면 그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드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우리는 찾아가지 않았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 드린 게 무엇이 있었나, 살면서 이게 바빠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께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았다. 두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회개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 뒤에 보면 더 불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 그때 열둘 중,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거 보면 대제사장 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꼬드긴 게 아니고 시험하고 유혹한 게 아니고 가룟유다가 찾아갑니다. 자기 발로 찾아가요. 자기 발로 찾아가서 자기 발로 돈 받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참한 노릇인 거죠. 비참한 노릇입니다. 15절에 보면 가룟유다가 제안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돈 받고 넘기겠다는 거죠.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돈을 선불로 다 땡겨서 받아옵니다. 은 30을 받아와요. 은 30이면 뭐 한 사람을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정도의 수준. 그것보다 조금 더 쳐서 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 한 사람을 사올 때에 돈 30, 은 30을 주고 사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이 가룟유다가 했던 행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편에 있다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팽개쳐버리고 상대방에게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에게로 옮겨간 겁니다. 진영을 완전히 바꾼 거죠. 선한 쪽에 있다가 악한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 가룟유다 행동은 여러 면에서 이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렸던 여자 행동과 대조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분이 과연 십자가를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룟유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압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을 쳐서 죽이든 목 매달아 죽이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든 아마 그 당시 살던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거라는 정도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이런저런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그 위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지. 알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모르면서 예수님을 섬겼다면 가룟유다는 다 알면서 죄를 지어요. 다 알면서. 또 뿐만 아니라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고 하는 이 행동은 십자가와 직접 상관이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끌어가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했던 이 행동은 십자가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디디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여자분이 향유합을 드린 것은 사실 십자가랑 직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십자가와 직접 상관이 있는 그런 악한 행동을 예수님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치만 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향유옥합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향유옥합이 은 30만큼 비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의 노예를 사고 파는 그 가격만큼 비쌌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자기에게 귀한 것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뭐 전재산을 팔아드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룟유다는 많은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이 전개가 되는 거죠. 이 본문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한 두어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한 사람의 성도로 또 목회자로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잘 몰라도 많이 드리는 게 아니어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 몰라도 이게 정말 필요한가 예수님이 어디다 쓰시려나 잘 몰라도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무엇이라도 주님께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께 드리는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걸 다 이해하거나 앞으로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완전히 예측하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드릴 때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다 알고 계산하고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섬길 때, 순종할 때는 조금 몰라도 됩니다. 분량이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품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건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한 여자분은 믿음으로 행동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특별히 가룟유다 같은 경우엔 그 사람도 사도였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선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반응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여자분이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가룟유다가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누가 더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을까요? 누가 더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을까요? 누가 더 예수님 곁에 오래 있었을까요? 가룟유다입니다. 이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자분이 생업을 팽개치고 남편과 아이들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노숙하고 그렇게 지냈을까요? 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룟유다가 사도들이 훨씬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큰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믿음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여자분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렸을 때에 두 가지 평가를 듣습니다. 하나는 주변에 있던 제자들의 평가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분개합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라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섬기거나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주변에서 다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줄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거나 저 병신 같은 자식, 저 멍청한 놈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좀 손해가 돼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제가 종종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만 하면 세상에 그것처럼 중심 같은 일이 없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내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그건 그냥 괜히 하는 소리지 네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떠들어대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네 권리를 챙겨주지 않고 네가 얼마나 성실히 살고 있는지 알아주지 않아.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수십 년 밥상을 차려줬어도 엄마가 너를 위해서 섬겨줬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조차도 그 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반응, 평가를 바라보고 뭔가 하면 다 실족하기 마련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는지도 알고 계시고 사람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된 게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데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늘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자 할 때에 아까워하는 마음 또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도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계산들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을 섬기고 아낌없이 나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인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꾸만 좌로우로 치우치고 두리번거리게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